말씀을 듣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 중심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청종할 수 있도록 귀담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은 말씀 우리 심령 속에 새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 소개하면서 설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실화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예전에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던 아주 특이한 어떤 스님에 관한 겁니다. 저기 있는 사람은 그 울산에 있는 자비암이라는 사찰의 주지인 거단 스님인데요. 근데 지금 저 스님이 있는 곳은 사찰이 아니라 예, 울산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아니 어째서 스님이 교회를 갔을까? 예전에 TV에서 예, 화제의 인물로 소개가 됐었는데요. 저 스님은 매주일 저렇게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그냥 뭐 동네 마실 가듯이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예, 무슨 목적이냐? 교회 교인들 중에 목사님 설교를 제대로 알아듣기 힘든 청각장애인들에게 수화통역을 하려고 주일마다 오전 11시 예배 빠짐없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저기는 저 장면도 지금 이제 스님이 그 예배당 안에서 예배 시간에 수화통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방송이 나간 후에 저 스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종교를 넘어서 봉사하는 모습이 훌륭하다라는 것인데 저도 장애인을 돕기 위해 종교를 넘어서 봉사하는 저 스님의 모습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설교 서두에 저 스님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장애인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저 스님에 대해서 칭찬하려는 게 아니라 과연 저 스님이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석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을까? 성경에 나온 구원의 진리를 발견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 스님은 과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발견했을까요? 저 스님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거단 스님이 개종을 한다면 우리 교회 교역자로 청빙을 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인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복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몇 년 전 우리나라를 온통 뒤덮었던 엄청난 스캔들, 그 스캔들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 최초의 부녀 대통령,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최초 타이틀을 세 개나 가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나서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개신교계에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된 한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태민과 최순실에게 휘둘린 것은 장신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용해 주지 않고 왕따를 시켰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장신대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나서 최태민, 최순실 무리의 미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계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루머 아닌 루머가 장신대 졸업생을 중심으로 퍼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갑론을박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장신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1974년부터 1979년까지 5년 사이에 불의의 사고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떠나보내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던 박근혜는 1981년 장신대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목사 후보생들이 공부하는 그 신학대학원 과정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을 연구하는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런데 1981년 1학기만 마치고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자퇴한 것인데 이렇게 1학기만 마치고 자퇴한 것에 대해서 독재자의 딸이라고 뒤에서 수근수근 이런 소리를 견디다 못해서 1학기만 하고 학교를 그만뒀다. 교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누구 하나 박근혜를 포용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그 후에 최태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이비에게 정신적으로 완전히 넘어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팩트체크라면요. 1981년 당시 29세의 박근혜가 장신대에 입학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장신대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견디다 못해서 자퇴를 한 게 아니라 대학원 수업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해서 1학기만 하고 그만둔 거예요. 이것은 그 1981년 1학기에 박근혜와 함께 구약학 개론 수업을 들은 현직 목사님의 증언인데요. 이 목사님이 그 장신대 졸업생 단톡방에 올렸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조금 일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씨가 1981년 장신대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잠시 공부할 때 구약학 개론 수업을 나와 근혜 씨 단 두 명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이나 성경에 대한 기본 상식이 너무 부족했던 까닭에 고난이도 대학원 수업에 기가 질린 근혜 씨는 세 번 수업에 참석하고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 의사를 내게 말하길래 낯선 분야를 처음으로 시작하여 그러니 좀 어려워도 참으라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용어도 익숙해지고 나아질 것이라고 상담도 해주고 같은 과 여학생과 협력하여 격려해 주었는데요. 그러나 동네 성경 공부 수준을 기대하고 성경책 한 권만 들고 신학교를 찾아온 터라 근혜 씨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학교에 적응하도록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1학기를 끝으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최근에 나도는 장신대가 근혜 씨를 거부하고 배척했다는 것은 전혀 팩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설교 말씀의 뼈대가 되는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했던 교회 다니는 스님에 관한 이야기하고 지금 두 번째로 소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뭘까요? 정답은 찾아간 근본 목적이 잘못됐다. 그곳을 찾아간 근본 목적이 잘못 설정됐다라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그녀가 장신대에 입학한 목적은 평신도 수준에서 누구나 부담 없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신학교라는 곳은 성경과 신학에 관한 전문가를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학에 나오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고요. 성서학, 조직신학, 기독교윤리학, 역사철학 등등 신학 전 분야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을 기대하고 장신대를 찾아간 것이고 장신대에서 그녀에게 기대한 것은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대학교 혹은 대학원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세의 박근혜가 장신대에 입학한 것은 애초부터 그 목적이 잘못 설정된 겁니다. 자, 그리고 교회 다니는 스님의 경우를 보면 아까 봤죠? 스님이 교회를 찾아간 목적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봉사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나 교회는 장애인을 돕기 위해 찾아간 곳이 아닙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봉사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가는 근본적인 목적이 봉사를 실천하려는 것이 되어선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가는 근본적인 목적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그 스님이 교회에 간 거, 애초부터 그 본디 목적이 잘못 설정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오늘의 메시지 결론을 맛보기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을 찾아간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자면 둘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둘 다 만났죠.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둘 중에서 한쪽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초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어째서, 무엇 때문에 한쪽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또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만났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람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의 첫 번째 본문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어디서 떡을 사서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시고 그들이 배부른 후 남은 조각을 거두니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 첫 번째는 저기 있는 것처럼 큰 무리였는데 이 사람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제대로 진짜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가 정확히 알려면 먼저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말씀들과 행적들이 기록된 책인 복음서, 복음서는 모두 몇 권입니까? 네 권이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권인데 이 중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가리켜 저기 있죠?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 공관이란 무슨 뜻이냐? 같은 관점, 동일한 관점 이런 뜻이.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기록됐다.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라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사복음서에서 하나가 빠져있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과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긴 했지만 요한복음에서도 기록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마태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시각에서 기록을 했다 이 말인데요. 조금 전에 읽은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건인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첫 번째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 마태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시각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로 학자들은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중에서 유대 사회에 끼친 영향력으로 볼 때 으뜸이 되는 것으로 두 개를 꼽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을 요즘 말로 하면 전국구 스타로 만들어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계기가 된 기적이고요. 그 다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기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부분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과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다를까? 어떤 점에서 다를까? 예, 요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저기 보세요. 저기 있는 구절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중에 맨 처음 부분하고 맨 마지막 부분이, 맨 처음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큰 무리들,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 무리들에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반응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에는요, 바로 저 부분, 저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반응하셨는지 예수님의 반응, 이것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없고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셔요. 저 본문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그 다음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무엇을 보았다고요? 무엇을? 표적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아, 이봐, 소문 들었어? 예? 갈릴리에서 온,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끝내준 뒤야. 못 고치는 질병이 없고 어떤 병자든 그냥 한 방에 고쳐. 귀신 들린 사람도 바로 정상으로 만들고, 아,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신, 폭풍치는 바닥까지 그냥 샥 잠잠하게 얌전하게 만들었디야. 예수라는 분한테 가면 그렇게 끝내주는 표적을 볼 수 있대. 요즘 말로 하면 끝내주는 표적을 직관할 수 있대. 예,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앞서 서론에서 소개한 29세의 박근혜가 장신대에 입학한 목적이 애초부터 잘못 설정됐던 것처럼, 교회에 간 스님의 목적이 애초부터 잘못 설정됐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큰 무리들 역시 예수님을 찾아간 목적이 처음부터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 이 말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 들으십시오,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찾아간 처음 목적이 잘못 설정됐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진짜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자, 어떤 사람이 교회를 구경하러 왔어요. 여러분들처럼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구경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경하러 온 사람도 얼마든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구경만 하러 왔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면서 조금씩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영혼의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7,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요즘은 거의 안 그런데 7,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 학교에서 주는 빵, 과자, 사탕 때문에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을 것 때문에 교회에 나왔던 아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의 진짜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 교회에서 주는 간식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교회에 갔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까지 20년, 30년 계속해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을 찾아간 처음 목적이 잘못 설정됐다고 해서 100%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저기에 나온 큰 무리들, 그 사람들 어땠을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의 기적 중에 밑에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 보셔요. 맨 마지막 부분.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 일을 억지로 붙들어 무엇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무엇으로? 임금으로. 여러분, 여기에 나온 임금이라는 것은요, 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온 임금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왕을 가리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왕, 군주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온 큰 무리들, 그 사람들은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 됐다, 됐다, 이제 이렇게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위대한 지도자를 찾았다, 이렇게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모시고 로마를 향하여 돌격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될 것이다. 예수님,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 무리들에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저기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열렬히 환호하며 왕으로 모시려는 그 모든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떠나가신 거예요. 독일의 저명한 예배신학자인 에른스트 랑게라는 분은 저렇게 사람들을 피해서 떠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떠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실망과 아쉬움이 너무나 짙게 배어 있다. 왜냐? 오병이라는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그 기적을 통하여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 그것에만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고 계십니까?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또 하나의 사람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요한복음 4장 1절로 19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거기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자가 이르되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 지금 읽은 구절은 앞에서 설명드렸죠. 제대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과 제대로 진짜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후자, 제대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어떤 여인인데, 사실 이 앞에서 살펴봤던 예수님을 찾아온 큰 무리들,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 여인도 처음에는 예수님과 제대로 된 만남을 갖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큰 무리들은 제발로 예수님을 찾아온 경우고, 저 여인은 자기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 여인이 사는 곳에 오셔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어쨌든 저 여인도 앞에서 살펴봤던 큰 무리들, 그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처음에는 예수님과 제대로 된 만남을 갖지 못했어요. 처음에는요, 보셔요. 보통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을 터부시했어요. 밀어냈어요. 물을 좀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어째서 나에게 물을 달라는 겁니까? 아주 그냥 찬바람이 쌩 돌 만큼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개만도 못한 족속으로 멸시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예수님께 그대로 퍼부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정확히 말하면 저 여인은요, 처음엔 예수님과 만남 자체를 아예 거부한 겁니다. 거부! 안 만나! 예수님과 만남 자체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적용해 보자면요, 저 여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나빠.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개독교야. 이런 식으로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안티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너가 싫어? 나도 싫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친절하게 그녀의 아픈 마음을 보듬으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기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당신은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군요. 처음에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반감에서 호감으로 돌아섰어요. 자, 그런데 만약 저 여인이 여기에서 그쳤다면, 예수님을 향한 반감을 버리고 호감으로 돌아선 요것으로만 그쳤다면, 그렇다면 저 여인 역시 제대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 여인은 그것으로, 반감에서 호감으로 돌아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의 두 번째 부분,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향한 반감에서 호감으로 돌아선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데까지 도달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는 이게 교회에 나오는 진짜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모두 진짜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에 나오는 지 수십 년이 됐으니까, 나는 직분까지 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고백했으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돼.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계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집사, 장로, 권사, 목사까지 똑같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맨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한 번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날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제대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이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집중하다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가슴속에 똑바로 새기고 저희들 모두 예수님께서 주시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 모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의 제대로 된 진짜 만남을 오래전 어느 날 흘러간 시간 속에서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예수님과의 진짜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명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